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수요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요. 기도 당번 시켜놨더니 기도 안 하려고 아예 결석해버리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 당번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요, 기도 당번 될 때쯤 미리 알아서 자기를 빼달라고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제일 미울까요? 주부에 광고가 나갔는데도 자기가 기도 당번인 걸 모르고 예배당에 그냥 천연덕스럽게 앉아가지고요. 제가 발견을 못했으니까 제가 기도를 대신 했죠. 그래서 누가 또 오늘 기도 안 하고 빼먹은 거야? 이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몰랐답니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 앉아있다가 일찍 갔으면 그것도 아무도 말 안 했을 텐데 자기가 기도 당번인 것도 모르고 예배 시간에 자기는 누가 기도를 안 하고 또 예배를 빼먹은 거야. 그러고는 태평스럽게 제가 등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그래 들통이 났습니다. 누가 제일 미울까요? 성도들 중에 미운 분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번이 된 거 알고 또 잘 준비해서 기도인도 하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저녁 굶어가면서 예배 뛰어오시는 분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당번이 돼서 공중 기도를 인도한다는 것이 편치도 않고 쉽진 않아죠. 그러다 해서 개인 기도는 어디에 쉽습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야죠. 집에 있든지 집에서 가정 일을 돌보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잠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잠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가끔은 똑같은 말인데도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빠져놓고 하는 말이 거기 안 가려는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꼭 그 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 다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이럴 때는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는 분이 계시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는 이 힘들지만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헌신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표현한 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 안 하면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던데. 이런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잘하시는 겁니다만은 말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면서 안 해도 별일 없던데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면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한 채 목소리만 높인다고 한 군데 모여서요. 그게 합심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아니한 채로 모여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런 분들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데모하듯이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의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요? 편지도 없이 전화도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습니까? 연애하는 아이들 한번 보셔요. 만나서 실컷 떠들다 돌아서가서 또 전화기 꺼내고요. 집에 들어가서 또 전화합니다. 왜 그래요? 그 무슨 영양가 있는 얘기 많이 합니까?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꼭 용인한 말이나 필요한 말이라고 여기질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하러 그걸 떠들어댑니까? 그게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꼭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요. 옆에서 보면 뭡니까 꼭? 쌀데기 없는 얘기를 그 주고받고 안에 있는 건데 그게 교제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말만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그 미주할 고주할 별로 영양가도 없을 듯한 얘기를 늘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만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참 많을 줄 압니다만은 그중에 한 단면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혼자서 쭉 공부를 해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펴놓고 참 오랫도록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들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렇게도 괴롭힐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말 자식으로 치면 지지리도 못난 백성을, 자식을요, 달래다 달래다 그래도 안 돼서 온갖 징계를 다 가합니다마는 결국 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징계를 다 가한다 해도 결국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얘기를 매듭을 짓습니다. 매를 들어 때리지만 결국은요, 어루만지고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표현이 48장밖에 안 되는 에스겔서에 50번 이상 나옵니다. 뭐 안 나오는 장도 있고 어떤 장은 여러 번 나옵니다만 겹치겹치 말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말 안 듣고 속태우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줬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참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도 이스라엘의 비극도 하나님을 모른 데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반복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참 이상하다 싶은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여러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꼬박꼬박 예배 출석하면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철에서 스테인리스 공장을 처음 세우고 그 공장을 맡아 일하셨던 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스테인리스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답니다. 근데 몇 년 만인지 클레임이 들어왔는데 살펴봤더니요. 자기들이 스테인리스인 줄 알고 만들어 팔았던 것이 알고 보니까 스테인리스가 아니더랍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스테인리스는요 누르면 쭉 늘어나면서 이게 균열이 안 생긴답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그릇 만든다고 눌렀는데 이게 깨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초창기에 우리는 만들어 파는 놈도 이게 스테인리스인지 아닌지 모르고 팔았고 사간 놈도 그게 그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갔다. 이러면서 공장에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 왔다는 얘기를 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 만든다고요.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모르고 이리 지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 거 드린데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고 백성을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뒷부분이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뭔데요? 우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도 가하고 야단을 치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내 자식임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왜요?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킨다. 그런데 너희 잘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앞쪽으로 갑시다. 22절 한번 보셔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위방에 잡혀가 있기 때문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명예,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함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진심은 그게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몹시 애를 먹이면요,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가지 다 마련해 주면서도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내가 부모된 책임을 다하려고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지 너가 잘 되라고 이런 거 아니다. 뭐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십니까? 진심입니까?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는 걸까요? 진심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속이 터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감춰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단지 내 이름을,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진심은요, 너희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거나 아니면요,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다거나 돌이켰기 때문에 회복시킨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앞장 뒷부분 가령 24절에서 28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흩어진 그곳에서 딱 그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25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고국으로 데려와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26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새 영을 주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너희 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이스라엘은 그때에 31절 보셔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서 아, 우리가 그때 참 잘못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 회복시킨 모습을 조금 더 보십시다. 33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불타서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경작하던 그 땅은요 가시와 찔레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구원했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성읍이 세상에 이게 뭐냐?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완전히 황폐되었다. 그랬던 그 황폐한 땅에 성읍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 땅이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5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며 웃고 지나던 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방 사람들이요. 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그 준비 단계로 뭔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 얘기를 뭐하러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미리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뭐하러 자꾸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버리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딱 한마디요. 그게 37절입니다. 37절 이 한마디를 하시려고 그 앞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37절 중요한 부분은 크게 읽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거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복을 시킨다. 그래도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 땅은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까? 그냥 자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 누가 봐도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킨다. 내가 한다. 반드시 이룬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요.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잘 보셔요. 여기서는 기도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이 장면에서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지 가만히 한번 보셔요. 여기에서 기도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일 다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 밖에 나가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그게 기도가 자기의 공로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에 맞춰서 큰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셨더라. 여기에 보시면 그게 좀 잘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밥을 얻어와서 같은 거지들끼리 앉아가지고요. 야, 이렇게 하면 밥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자랑한다는 걸 밥 준 사람이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오래전에 질문을 했던 건데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거지 두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머리를 땅에 팍 쳐박고 손만 내밀고 이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걸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요, 고개를 많이 쳐다보고 그요 몸이가 처량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손님을 탁 쳐다보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구걸을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량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둘이 앉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날 좀 봐라. 이래야 돈을 얻든지 동량을 얻든지 하지 니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된다.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지나가면서 이 뭡니까 동전을 나눠준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광경을 봤다면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 우선 일 아닙니까? 거지가 불쌍해서 동량을 줬는데 그걸 받아들고 앉아가지고 야 동량을 많이 받으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한다는 그 생각이 좀 우습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주는 것이지 거지가 어떻게든지 좀 더 뭐 수단을 잘 써서 많이 얻은 거라고요? 아마 거지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그렇게 산뜻한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은요,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 비유 있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비유처럼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와서 한 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가, 아, 내가 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줬다.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가 불쌍해서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줬을 뿐입니다.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열심히 내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내 공로인 양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보내시면 되죠? 그럼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요. 그걸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보내시면 되지. 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 있었으니까 필요한 대로 주시겠죠, 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데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요? 기도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시는데 그래도 주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때문에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고 계셔요?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보고 지금 몇 년 됐지?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다 된 겁니다. 다 됐네. 그걸 보고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다 됐다. 그걸 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됐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열심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하늘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본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들은 게 있어요. 빗소리가 들린다.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걸 엘리야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려고 그렇다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죠. 뭐 3년이나 가물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걸 깨닫고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 엘리야의 기도도 간절하고요. 다니엘의 기도도 간절하고 다 간절한 기도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내 열심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무가내로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옛날부터 많이 쓰던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 해드리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천지신명은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때로는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은 제쳐놓고 오로지 뭡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때를 써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때 쓰는지는 알고 때를 씁니다. 몇 살 안 된 갓난아이가 앙앙거리고 때를 써도요,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지 이웃집 아저씨에게 때 쓰지는 않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뭐 주가 해도 안 받아요. 똑같은 거라도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에게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 해도 대상이 분명하다면 기도가 제대로 돼가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나마 어린아이처럼 생떼를 부리는 건 그래도 다행이란 뜻입니다.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도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이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이 되면 좀 더 성숙한 제목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를 보면 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아,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어른스러운 기도가 아마 예수님의 기도일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가장 어른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이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면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덧 내 뜻은 경우에 따라서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나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든지 배우든지 설교를 열심히 듣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성숙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요, 아, 내 뜻은 사라지고 내 욕심은 사라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뜻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걸 배우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을 버리게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참 아쉬움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때는 참 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답답한 게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마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